3장까지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날들이 다 가정의 달이어야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어떤 비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외모에서부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요즘 교육에서는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데 머리를 이만큼 치렁치렁 기르고 파마를 하고 코팅을 하고 치마를 입고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입술에 루즈를 짙게 바르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분이 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드신 재료도 다르죠.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빼어서 만들었습니다. 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남자의 희생, 피 흘림, 살을 찢음을 통해서 여자가 나왔죠. 이 속에는 사실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밀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잠시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그리고 성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이 평탄하겠습니까? 가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보아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첫 번째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셨죠. 이끌고 오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탄생입니다.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습니다. 이시는 여기 아니라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시. 이시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요. 그 나온 존재를 가리켜서 아담이 보면서 이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시에게서 이샤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시. 이샤. 이 속에 무엇인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 쉬와 그리고 샤, 야 발음이, 아 발음이 그 속에 있죠.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모아가지고 글자를 만들면 그게 바로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야자가 여호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에서 차이점을 딱 떼어가지고 합성을 시키면은 야가 됩니다. 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부부가 만나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극복해서 조화롭게 만들면은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부가 가정에서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면은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하심. 히브리 랍비들은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가? 다름을 잘 화합을 하는 부부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굉장히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 다름을 극복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결혼의 과정은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따지죠.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직관이 앞섭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잠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스무고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 문제 내주세요 그러면은 문제를 내면은 아이들이 스무고개를 통해서 맞히죠. 제가 이것은 어디일까요 하면은 막내가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던지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래. 구약이야. 그럼 둘째가 그럼 우리 큰아들이 그럽니다. 싸우기에 좋은 장소에 안 좋은 장소예요. 싸움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관심이 많나 봐요. 평화로운 장소야. 두 개 물어봤잖아요. 그럼 옆에 듣거든 아내가 답을 던져버립니다. 에덴 동산 그래요. 그러니까 직관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바로 답을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던진 답이 또 맞아요. 제가 에덴 동산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우리 아들 질문 똑같습니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야. 그럼 첫째 아들 또 그럽니다. 질문 똑같습니다.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아빠 고민을 좀 하죠. 영적으로 잘 싸워. 그러면 제 아내가 바로 또 답을 합니다.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 그럽니다. 에녹. 그래서 답이 또 맞아요. 제가 에녹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여자는 이 느낌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사람을 보면 아내가 그러죠.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남편은 또 논리로 응대를 합니다. 느낌이 안 좋은 이유를 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여자와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좋아하죠.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남자는 과업 지향적이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합니다. 주로 말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관계 지향적인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은, 말싸움을 하면은 여자가 이깁니다. 저는 지금 제 딸과도 제가 이렇게 다투거나 하면요, 말로 하면은 못 이깁니다. 남자들은 주로 행동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죠.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그 능력이 놀랍습니다. 얼마나 막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눈으로는 밥이 끓는 시간을 확인을 하면서 입으로는 국으로 간을 맛을 보면서 그리고 손으로는 바로 파를 송송송 썰어서 그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얘들아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입으로 찬송도 하죠.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을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시켜놓으면은 딱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지, 다른 여러 가지를 시켜버리면은 그건 무리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을 책임을 집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안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남자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노래 불러주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아이를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은 서로 많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두신 이유는 조화를 이루어라고, 그 속에서 서로 맞추어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맞습니다. 다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지만은 또한 아주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우열이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성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성품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성품을 넣어서, 그러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열등한 존재, 우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역할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역할은 구별이 되지만은 우월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고 아이들도 수에 치지 않았고 남자 장정들만 기록을 해놓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에도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장정들을 숫자에 넣어서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 흘러온 것이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덜 귀중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도 그러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딸도 귀하고 아들도 귀한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표 중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가 있었죠. 비성경적인 표입니다. 딸과 아들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딸도 귀하고 아들도 귀하고 시어머니도 딸인데 왜 딸을 그렇게 비하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비하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고 자녀도 부부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를 처음 보았던 아담이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를 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잠든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자가 이끌려져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아담에게서 툭 튀어나온 감탄사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내 뼈요 내 살이라고 나와 다르다고 신경질 내고 배척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자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여자가 나왔죠. 이슈에서 이샤가 나왔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곳에서 탄생을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숨어있는 비밀이 바로 부부 사이죠. 그래서 이 이슈와 이샤가 잘 연합을 하면은 그 다른 점을 잘 연합을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정말로 잘 연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야 될 이 부부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발가락 뼈를 떼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갈비뼈죠. 갈비대죠. 그래서 남자들은 가슴이 시린 겁니다. 가슴이 허전하고. 왜? 여기에 내 갈비뼈가 들어와야 품어주어야 그 속에 온전한 관계가 되고 행복감이 그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어야 돼요. 안아주는 것 속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신혼 때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혼 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지난달에 제2수성교육대 군인교회 이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보았는데 주보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예, 이 표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보 사랑해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또 경험하지도 못했던 남편의 포옹과 사랑 고백을 들었던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이거 무슨 짓이야? 당황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거 제자 훈련 숙제야. 그러면 그렇지. 근데 아내가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은 남편이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어제 안겨보았던 그 흥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까지 남편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정면으로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부럽죠?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떨어질 줄 모르고 꼭 안겨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야.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이 남편의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숨죽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난 2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나, 자책감이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하고 도대체 지난 23년간 아내에게 나는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역할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또 다른 나 자신은 그 아내를 안아주는 것이, 사랑해주는 그것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죠. 나에게서 나온 또 다른 나인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안아주는 사랑을 거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가슴에 안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너 행복하니? 우리가 행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일을 한답시고 무엇인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큰 일을 벌려놓고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달리 큰일 하지 않아도 너 나 때문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진으로 보입니까? 런던 다리입니다. 맞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년입니다. 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본 런던 시민들이요, 막 달려와서 제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두 손으로 막 안고 있죠. 혁대를 보면요, 떨어지지 말라고 혁대를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에 가슴은 사람들이 막 안아주고 있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죽지 마라. 힘들어도 죽지 마라. 우리 이렇게 안아줄 테니까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서 같이 살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안아주면은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아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아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도 우리 왜 평소에 잘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좀 안아주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꼭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안아주십시오. 등을요 톡톡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꼭 힘있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 잘 몰라도 이렇게 안아주면은 죽고 싶은 마음도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살고 싶어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 또는 에젤, 에제르라고 그럽니다.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역할을 에제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젤이 됩니다. 즉 성령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면에서는 다르지만은 아내는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젤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권고하시면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었을 때 어떻게 좋을지 모를 때에 옆에서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에젤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아내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바로 에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무슨 일인데 하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그 일 다 듣고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네 뭐. 제가 그래서 일어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에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오죠. 에젤의 역할은요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는 남자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자가 잘못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여러분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죠.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따먹었다고 남자가 여자가 주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을까? 두 사람 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들었죠.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가 알았어요 했겠죠. 근데 남자는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아담아 동산에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자보다도 신앙이 더 깊죠. 근데 여자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아담에게 내어밀었을 때에 왜 아담이 먹었겠습니까? 죽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왜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죠. 당신 그거 먹었냐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냐고. 만약에 아담이 이거 안 먹으면 누구만 죽는 겁니까? 아내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나도 같이 먹고 같이 죽자고. 나 혼자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같이 먹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잘못 도와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난 값을 보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운 거예요. 숨기자. 그랬더니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삽비라. 삽비라 구매 여왕입니다. 삽비라. 이것도 삽비라. 저것도 삽비라. 이 삽비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숨기자. 에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둘 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사실 남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배우에서 남편을 잘 애제를 하면은 남편이 받을 상급을 아내도 그대로 함께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잘 돕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편만 하나님에게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애제를 해주었던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 아내들이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요구하죠.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지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를 보면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누가 높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섬기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지 막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는 전투장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헬멧을 쓰고 있고 가정을 왜 전투장으로 만듭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르기 때문에 힘들죠.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거 매우 힘듭니다. 남성적인 반격이 있는 사람 가끔 만나면 매력적입니다. 어머 어쩜 저렇게 매력적이냐. 남성적인 반격. 그러나 그런 남성적인 반격이 있는 사람과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 다니는 그런 남자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함부로 막 던지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죠. 박력 있게 산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함께 살아보면 힘듭니다. 느긋한 성격과 급한 성격이 잘 만납니다. 주로 그렇게 만납니다. 소심한 성격과 또 이 외향적인 성격이 주로 그렇게 잘 만나죠. 느긋한 성격과 급한 성격의 부부가 만나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펄쩍펄쩍 뛰고 있고 한쪽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부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끌어모으는데 한쪽에서는 자꾸만 갖다 버립니다. 한쪽은 자꾸만 저축을 하는데 한쪽 손에 막 돈을 들려줘도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부터 10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십자가 원리를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고쳐 고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아닌 이상, 이 진리, 비진리 문제를 떠나서는 그게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성품들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고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을 한 성도들이 이것을 가정에 적용을 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다 용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러면 평생 힘듭니다.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제가 이걸 몰랐을 때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격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 머리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모습이 이랬습니다. 8:2로 딱 나뉘어져가지고 여기서 7:3으로 나뉘어져도 안 돼요. 딱 이렇게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이렇게 문질러서 방에 먼지가 나오면은 제 아내에게 잔소리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사냐고, 청소 좀 하라고, 내가 틀린 말 하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책을 이곳에서 빼면요 반드시 그곳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책을 빼면은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방바닥 쌓아둡니다. 청소? 할 줄을 몰라요. 지금도 청소는 제가 합니다. 제가. 저는 완벽하고 제 아내는 털털하고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제가 결혼 6개월을 지나가면서 저도 죽을 것 같고 제 아내도 죽을 것 같고 서로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맨발로 집에 들어온 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러다가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다르게 살아왔구나. 다른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용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답하면 제가 하면 되죠. 지금은요 저도 먼지 구덕에서 그냥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저는 책을 빼면 어디에 넣어야 될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책상에 가면 이만큼 책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제가 제 아내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다가 가장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저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TV 드라마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 절대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만나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남편이 내게는 딱입니다. 딱.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게는 정말로 딱입니다. 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 다름을 조금만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해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 성품이 깎여져 가야 되고 다듬어져 가야 되고 이제는 둥글둥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 아내를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보아도 이쁘고 내 자식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아까 이게 찬양하는 그 아이들 중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제 아들 목소리에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들이 진짜 맞아요. 공부 좀 못해도 그게 이쁜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딱 맞는 자녀, 딱 맞는 부부를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성질 부리는 남편, 날마다 잔소리하는 아내, 그 남편과 아내가 20년, 30년 살아왔다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듬어져 있고 성숙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나를 다듬고 나를 죽이고 나의 성품을 완숙하게 만들어가서 그 성품을 가진 존재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깎여주시고 여러분 많이 죽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